대남 공작원 김현희의 고백.
나는 김정일의 친필 지시로 1988년 남조선에서 열리는 서울 올림픽을 파괴할 때 대한 공작 임무를 받고 100여 명의 남조선 노동자들이 탔던 비행기를 공중에서 폭파시켰다.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던 내가 어떻게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는가. 조국을 위해 한 목숨 바친다는 명분 아래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수기는 이루지 못한 내 꿈과 나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속죄의 죄물로 바치는 눈물의 기록이다. 눈물의 고백 58번째.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잠깐 동안의 망설임이 바로 후회가 되었다. 나는 다시 신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하겠어요. 할게요.
나는 수사관 앞에서 울먹였다. 그가 내 등을 몇 차례 다독거렸다.
괜찮아. 용기를 내. 조사실에서 자백하던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야. 우리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그냥 말해.
이때 강당문 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여자 수사관 두 명이 내 양쪽에 서서 팔짱을 꼈다. 혹시 내가 강당으로 들어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못하겠어요 하고 거부할까 봐 그런지 더욱 세게 팔짱을 꼈다. 그리고 남자 수사관이 뒤에서 내 등을 밀고 있었다. 강당문을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후레쉬의 섬광이 내 앞을 가리고 강당을 꽉 메운 기자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멈칫했다. 뒤에서 누가 더욱 힘을 주어 내 등을 밀었다.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몰라 몸을 틀고 돌아섰다. 여자 수사관이 이끄는 대로 자리에 가서 앉았다. 누군가가 마이크로 고개를 들라고 주의를 주었다. 후레쉬가 수도 없이 터졌다. 나는 다시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어느 기자가 첫 질문을 해왔다. 기자들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쩌면 좋단 말인가?
20초에서 30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나긴 시간이었다. 나중에 들으니 담당 수사관은 그 시간이 두세 시간이나 흐르는 것 같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베오그라드에서
내 첫 마디는 갈등과 번뇌 속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나도 모르게 더듬더듬 흘러나왔다. 내가 만일 외국인임을 고집하려는 마음이라도 들었다면 애서라는 말은 대로 나왔을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내가 저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심정이었다. 내가 어쩌다가 인간 밑바닥이 되었는지 처참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다.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나날이 변해가는 내 마음을 나만은 알고 있었다. 자백할 때만 해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이 전부였는데 날이 갈수록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처리 문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었을까? 나 때문에 틀림없이 잘못됐을 거야.
내 문제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있음은 수사관들의 말로 짐작할 수 있었다.
글쎄, 뭐 정상 참작이 되겠지.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차라리 빨리 죽이든 형무소로 보내든 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속셈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으므로 더욱 속이 탔다. 나는 그들이 이제 와서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품어보았다. 그렇다고 내 처리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기가 쑥스럽고 자존심이 상해 나 혼자만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만사가 귀찮고 흥미도 없어 다시는 외출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어느새 수사관들이 외출을 하자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나 스스로 실수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세부적인 수사가 한 가지씩 마무리될 때마다 수사관들은 나를 외출시켰다. 또 내가 몹시 우울해하여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나에게 외출을 권유해왔다. 그들은 나를 비원이나 덕수궁 같은 고궁에도 데리고 갔지만 위안이 되는 것도 그 당시 뿐이었다. 대남공작원 김현희의 고백, 랑독의 박수연이었습니다.